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되돌아가게 한다. 그러나 상처의 말은 화를 올라가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또 하나는 이 바로 말, 언어에 대한 교훈입니다. 잠언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이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질러지게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체의 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짓는 죄보다 세치 혀 끝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분노를 가라앉기도 하고 반대로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분노를 촉발하게 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말로 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혀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입술이 잘 통제가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 파이어. 혀가 곧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불로 비유한 혀의 위력은 우리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 버릴 만큼 강력한 것으로 그 위력을 묘사하기를 지옥의 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옥의 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혀를 제어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혀를 제어하는 것은 곧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재갈먹여져 있으면 그 혀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지혜로운 침묵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은혜의 습기가 모두 증발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사랑함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강팍하게 되어서 결국 그러한 영혼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독이 가득 묻어있는 날카로운 칼날이나 아니면 화살처럼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이런 말들이 마구마구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말씀과 기도에 진력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마음의 경건에 재갈을 먹이는 일에 실패하게 될때 그의 마음은 황폐해 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결국 신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들, 허탄한 말들,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 흉을 보고 헐뜯는 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머금을 때그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고, 이해의 말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격려와 축복의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 말씀 안에서 맛보아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맛을 봐야 그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도 유순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선한 말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깊이 감화되고 감동을 받으니까 말씀을 통해 깊이 은혜를 받는 사람 입에서 쌍욕이 나올까요?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악한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신앙이 절대로 형식적이거나 관념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삶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형식적이면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러 여기 앉아있을 때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즉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에 우리의 영혼이 관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신자가 아니라. 마음은 바뀌지 않고 언어만 바꾸려는 시도. 세상에서 서점에 가보면 그런 책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어떤 말을 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를 주는 이런 책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말하는 습관만 바꾸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 모든 게 다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어를 바꾸면 삶이 달라질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다시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순식간에 신의 물이 흙탕물로 변하듯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쉬 그 마음이 분노로 끓어오르면서 또 악한 말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황폐되어 있고 곤고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들어보면 마음을 다스릴 때 온유한 말이 나오고 나를 낮춘 그 온유한 말이 결국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고 갈등을 사라지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죽어도 나를 낮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 뭉개려고 하지 나를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낮아집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반드시 후회할 말들이 속사포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질러 그를 격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지체간에 유순한 말을 하십시오. 과격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냐고. 다 압니다. 머리로는 이미 우리의 언어가 제어되지 않아서 난폭한 말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채로 깊이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현실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독기를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과격한 가시 같은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어이 불지르는 이 약한 말의 습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영혼의 독소는 밀려나가고 은혜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깊이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영혼과 마음의 온유함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언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혀를 딱 깨물고 내가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하고 몇 시간, 며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내 머지않아 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모든 과격한 언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고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지 않는 한 그 모든 말은 계속 관계를 깨뜨리고 더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어 사탄의 계략에 보기 좋게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영혼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강박하게 되어버렸는지 나의 언어들이 왜 온통 가시가 돋쳐있는지를 깨닫도록 기도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흘러나오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깊은 깨달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이 유순하게 된단 말이죠.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지성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되고 명철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통한 교훈과 깨달음에서 오는 지혜로운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원리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평안을 갖게 해주는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치에 합당하고 성경적인 바른 원리에 입각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말로 성도를 권면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혜의 입술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 속에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 지식을 통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입을 열기만 하면 사방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럼 말은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 바른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죠. 사람을 세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에 진력할 때 우린 이렇게 이 생명의 지식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베풀다라는 말은 어떤 것의 상태나 기능을 그 존재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그게 원래의 기능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을 베풀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한 영혼을 세워가는 거예요. 뭘로? 지혜로운 말로.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 진리의 참된 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출중한 지식을 가진 자라야 진리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말로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지의 어둠에서 건져내고 빛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구에게 밥을 사주고 뭘 사주고 이건 제일 쉬운 일이에요. 가진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뭐 사주고 선물해주고 제일 쉬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정말 귀한 일은 망가진 사람, 깨져버린 사람. 누구도 사랑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지 않은 그 사람. 그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우는 일. 그게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뭘로 한다고요? 돈으로? 천만에. 말로. 선한 말로. 이 지식의 말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구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로 많은 영혼들을 돕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진리 앞으로 이끌어내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의 무저갱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의 힘이 성령께 붙들린 우리의 입술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써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떤 어리석음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입에서 언제나 뭐가 흘러나와요? 어리석음이 흘러나온대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이 흘러나올 뿐이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의미는 어리석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의 생각, 고집, 주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여기 미련하다,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자기 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늘 거기서 뭔가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말들이, 선한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든 어리석은 인간의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 온갖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토해내게 되면 자,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그릇된 영향을 받겠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이 계속 어리석은 것을 토해내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또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 누군가에게 교훈을 한다, 재앙 같은 일입니다. 자기나 잘할 일이지. 필경 그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얘기하면 또 미련한 사람을 만들어낼 뿐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 가십시오. 미련한 자를 멀리 하십시오. 그는 미련한 것을 언제나 쏟아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타인을 그릇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들은 모든 곳에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감찰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언어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는 중에 갑자기 여호와의 눈에 대한 교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화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대화하는 자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할 때 그 악한 말의 출처가 되는 그 마음, 악한 마음 속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왜 저런 악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그 선한 자의 그 선한 마음과 의도를, 또 악한 말을 내뱉는 그 악인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전혀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전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척, 온유한 척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아닌 그렇게 교원 영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아주 표리부동하게 교묘하게.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들통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까지, 나의 감정의 미묘한 변화까지 모두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신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삶을 전혀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 사방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 나의 생각까지도 모두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러니까 경건은 하루 중에 얼마나 더 많이 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24시간 중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시간이 되느냐와 그 사람의 경건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으신 시선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버젓이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인 여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충만해서 온유하고 선한 말이 나오고, 응?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아주 고도의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도의 위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혀의 치유는 생명들의 나무이다. 그러나 그것 중에 삐뚤어짐은 영혼 중에 파괴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혀에 대한 교훈으로 돌아갑니다. 지혜로운 언어가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올량한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치유하는, 건전한, 위로하는 등의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입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왜 선하고 아름답고 온순하고 따뜻한 말을 잘 못하는 걸까요? 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이 이런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너무너무 필요한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식은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애정어린 말, 격려와 위로와 용기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 아니 뭐 그런 말 하면 귀신이 잡아갑니까? 그런 말을 이제 원인 중에 하나를 유추해 보자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따뜻한 말을 부모님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지 못하고 자랐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무한히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입술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긍휼이 여기심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화한 그 흔적이 우리의 언어 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정말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늘 너무너무 당신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내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구나.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거라.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성도의 가정 안에서 더 풍성해져야 되고 지체들 안에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나무 같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죽음의 언어를 버리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언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세우게 하는 소망의 언어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가슴에 쐐기들을 박는 말들을 하면서 삽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이런 아주 대목 같은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을 평생 못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당신을 통해서 그런 생명의 언어들이 그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말들이 들려지게 하는 당신이 도구가 되면 될거 아닙니까? 응?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도 못하겠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반대로 패려한 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패려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삐뚤어지다, 삐뚤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상처 주는 말, 모든 의욕을 사라지게 하는 말, 무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언어들입니다.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깨뜨리고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상하게 하는 말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올량한 말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그 영혼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면, 패려한 혀는 생명을 파괴하는, 죽이는 말이란 말, 죽이는 말. 모든 살 희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말. 계속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까요? 너는 그거밖에 할줄 모르니? 어? 참 한심하구나. 맨날 이렇게 윽박 지르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부부가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언제나 다툼의 말만 오고 간다면 더 나아가 서로를 경멸해가지고 이제는 입도 석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일 거예요, 지옥. 죽음과 같은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의 영혼도 육체도 서서히 병들어 가겠죠. 병들어 가겠죠. 그래서 신자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잠언은 수차례 이 입술에 대해서,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가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서 비롯돼요. 그 언어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말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독화살을 날리는 거죠, 막 사람들에게.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이 씻겨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나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이 힘들고 누군가가 계속 나로 인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물론 언제나 덮어놓고 격려와 용기와 사랑의 언어만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과 훈계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직언을 해야 되고, 아프게 하는 말로 꾸짖는 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들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다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멈추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는 온량한 말, 치유하고 위로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때리시고, 그 다음에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리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워가고, 격려와 애정의 말로 모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런 생명의 언어들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까지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